지난 16일 새벽 민통선 인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접경 지역인 북한 해금강에서부터 헤엄쳐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월남 과정에서 우리 감시 장비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우리 군은 앞선 8차례에선 수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과잉 의전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여당 대변인을 향해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황제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다. 두 번 졸다 걸리면 교체하겠다는 동 대표 명의의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정말 황제보다 나은 데서 일하고 있는 건지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채팅방의 참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사법부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들리는 소리를 최초로 녹음해서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퍼시비어런스가 낙하산을 펴고 착륙하는 과정과 붉은 화성의 모습도 3분짜리 영상에 담겼습니다.
요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엔 이런 협중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층간소음을 주의해달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웃 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일주일 전에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에서 잡힌 북한 남성은 북한의 해금강에서 헤엄쳐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10중 8구였습니다. 10번 감시 장비에 잡혔지만 8번이나 놓쳤습니다. 알람도 울렸지만 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는 들었지만 정작 발은 꼼짝도 안 한 겁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군 소식통은 월남 한 남성이 해금강에서 헤엄쳐왔다고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금강은 우리 측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만 15km 남짓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6시간을 헤엄쳐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뒤 약 5km 떨어진 재진검문소 인근에서 붙잡힌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남성이 두꺼운 패딩 위에 일체형 잠수복을 입어 부력이 생겼으며 체온 유지가 가능해 오랜 시간 헤엄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업과 관련된 부업을 하는 사람이라 바다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남성은 감시 장비에 10차례 포착됐지만 우리 군은 8차례는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오전 1시 5분부터 약 33분 동안 해안 감시 카메라에 5차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병의 모니터에도 경고등과 팝업창이 표시됐고 알람도 울렸지만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3시간 뒤 3차례 다시 CCTV에 모습이 찍혔지만 이때까지도 우리 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월남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4시 16분 CCTV에 9번째 포착됐을 때에야 이 남성을 식별하고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군은 경계를 과학화하겠다면서 2,6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침투 훈련을 안 받은 민간인조차 제때 못 잡아냈습니다. 지난해 강화도에서 배수로가 뚫렸는데 이번에 배수로도 다시 뚫렸습니다. 아예 관리 목록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탈북 남성의 움직임은 우리군 감시 장비에 포착돼 감시병의 모니터에도 떴습니다. 레이더가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카메라가 이를 찍어 상황실에 정보를 보냅니다. 이때 상황실 모니터에는 카메라 위치 등을 알리는 팝업창이 뜹니다. 경고장치에 소리와 불빛도 나타납니다. 감시병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탈북 남성이 해안 철책을 넘기 전 이 같은 경고는 4초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울렸습니다. 그러나 감시병은 상부에 보고하기는커녕 팝업창을 두 차례 모두 껐습니다.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잘못 경보가 울린 걸로 판단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상황실 간부도 통화를 하고 있어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2,6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군 당국자는 운영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나온다며 AI 감시 장비를 도입해 이런 실수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또다시 AI 감시 장비 도입만 거론한 겁니다. 사전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수로도 경계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남성이 이용한 배수로 등 세 곳이 사단이 관리하는 목록에 미처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탈북민의 월북 사태 후 모든 배수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됐습니다. 서욱 장관도 우리 군의 안일함을 인정했습니다.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군 장병들은 다시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80일 만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복귀할 땐 알아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라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무료지만 다른 지역은 많게는 2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데 이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A일병은 지난주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휴가 통제가 지난 15일 풀리면서 입대 반년 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갖고 오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병원을 찾은 A일병은 만만치 않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비수도권의 주소지를 두고 있어 보건소의 무료 검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단계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산업 부담으로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인데도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그 아직까지 뭐 국방부랑 뭐 시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정도.
아직 거리 두기가 2단계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선별 진료소를 가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료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쳐 2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집으로 휴가를 나온 비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만 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물러다니다가 확진다 그냥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잖아요. 군대라는 거는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아도 국가에서 불러서 어쩔 수 없어 가는 거잖아요.
국방부 관계자는 무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복귀 후 부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통일된 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 같지만 전혀 딴판인 검사 풍경도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과잉 의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5명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박 9일 중동 방문을 마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향한 곳은 인천에 있는 A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장 차관급 이상은 공무상 해외에 다녀온 경우에 격리 면제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으면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박 의장과 위원들의 검사 장소로 잡아놓은 곳이 하필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던 겁니다. 박 의장과 위원들은 5분 남짓 검사만 받은 뒤 곧바로 이 방을 떠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해 해당 입국자가 있을 때 검사시설로 써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호텔 관계자는 JTBC에 통상적으로 1층 로비에서 검사를 받고 가고는 했다며 방배정의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동했을 뿐 방에서 검사를 받게 해달라 하거나 스위트룸을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일절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과잉 의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을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하라는 지침은 없었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스위트룸에서 검사가 진행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 일행과 같은 경우 검사와 대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A호텔에 따르면 호텔 측과 정부는 방 크기에 상관없이 사용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파업을 강행하겠다거나 백신 접종을 돕지 않겠다는 등의 말은 아끼고 있지만 여당을 향해선 막말도 나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사흘 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오늘 통화에서는 확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부분이 언급은 됐지만 총파업이라든지 집단 단체 행동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미리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그런 네.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백신 접종에 협력이 필요하지만 붕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총파업이나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의협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파업 여부는 전체 회원의 뜻을 물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기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성명도 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의협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과격한 막말도 나왔습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회장 선거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브리핑할 때마다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한다고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국민에겐 살인자, 성범죄자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에 발끈한 겁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비판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총파업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하자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의료계 안에선 의협이 면허가 취소되는 0.1%의 의사 때문에 의사 99.9%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백신 접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고 긴급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간호사나 한의사 등에게도 예방주사와 진단검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서 총파업으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는 건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의사협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건 그동안 집단 행동이 쉽게 받아들여져온 경험 탓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의 더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는 만큼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게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50명이면 전체 의사 10만 명 중에 0.1%잖아요. 그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를 지금 실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아이 엄마의 청원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한 지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엄마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여기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CCTV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기. 출산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기흉, 타박상 등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모는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강행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반년 넘는 수사 끝에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출산 중 태아에 질식이 있었고 의료 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단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료 과실은 의사 면허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분만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는 아기 엄마의 애끓는 청원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국민청원 글에는 한 달 만에 20만 8,551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수술실 CCTV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빠졌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또 의료인들에게도 또 필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들을 통일을 해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타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깜빡 조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동대표 지시사항이란 문건엔 두 번 졸면 교체하라, 초속 아닌 나무 그늘에서 접촉사고가 나는지 보라고 돼 있습니다. 책상 옆에 침대가 있는 건 황제도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두 번 존다고 교체되지 않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동대표 지시사항이라며 전달된 문서입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경비원이 발견한 적이 없다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소가 아닌 나무 그늘에서 대기하며 예방하라고 합니다. 매시간 순찰을 해 조는 것이 두 번 적발되면 교체하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입니다. 이번엔 책상 옆에 침대를 설치하는 일은 황제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초소에서 경비노동자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놓은 평상에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직접 만나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황제 근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비노동자 고유의 업무 외에도 온갖 잡일을 떠맡아 했다고 설명합니다. 보도블럭 공사에
꼭대기로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이 흙을 파내고 다시 붙여야 돼, 이렇게. 저 상가 옆에는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공동작업을 했어요.
가지치기, 제초와 같은 조경 업무와 매일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것도 경비노동자인 A씨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땀나게 해도 다 못해요.
이렇게 일했던 A씨는 얼마 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끄러 하면서 소리를 빽 질러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시끄럽다고 소리가 빽 안 질릅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대표 지시사항이란 문건은 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하란 것일 뿐 이를 따르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렇게 경비 노동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가윈일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아파트를 지키지만 본인의 일자리는 지키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바꿨다면서 하루아침에 경비노동자 9명을 모두 일터에서 내몰았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 달 가까이 시위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응원 현수막도 보입니다. 지난달 말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경비노동자 9명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알리는 건 우편물 한 통 뿐이었습니다. 흔한 인사도 고용 승계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1, 2개월 전에 자기 다음 해에 처세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팍 쳐넣어버리는 그러한 처사가 연말이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 역시 경비 업무 말고 다른 일들을 해왔습니다.
단지에 쥐가 번성하니까 그것을 잡을 때마다 또 뭐 보고를 해야 돼요. 아, 등에다 기계 짊어지고 예초 작업도 하고요.
1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입니다.
재계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대법원은 경비 노동자들의 기타 업무는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직후 경비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경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기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 계약 해지 권한을 쥐고 있는 아파트 측의 갑질을 막기엔 역부족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주먹까지 오가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일자리 문제를 놓고 이런 다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수십 명이 뒤엉킨 와중에 주먹이 오갑니다. 욕설과 고성도 주고받습니다. 입구는 봉쇄됐고 경찰 진입도 막혔습니다. 어제 혁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충돌 영상입니다.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공사장 일자리를 놓고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불법 점거 집회를 하면서 저희 한국노총 조합원을 받지 말아라. 우리만 일을 해야겠다라고 업체한테 협박을 했죠.
민주노총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이자 시민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강원도 원주에선 지난주에도 양대 노총이 충돌했습니다. 폭행은 없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집회 시위법을 어겨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앞서 인천 오피스텔 현장에서도 충돌이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이유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력 수급은 사실상 양대 노총이 나눠서 그동안은 균형 잡게 하고 있다가 경기 악화라든지 아니면 현장 감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균형이 깨진 거죠.
경찰은 겨울 내내 멈췄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충돌이 잦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다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은 오늘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충북 영동에선 잔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산불로 이어져서 1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2월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산불이 나는 건 드문 일인데 더구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건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열렸다 닫혔다 위태롭습니다. 결국 창문이 깨졌습니다. 주택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15일 부산에는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속 97.5km였습니다. 그제 전국 다섯 곳에서 번진 대형 산불도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은 충북 영동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이 마을 안에 있는 공터입니다. 바로 이곳에 화목난로에서 태우고 내다버린 재가 쌓여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산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제가 체감하는 그 바람 속도는 이렇게 약간 몸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의 바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심했던 느낌이 드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산불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30%가량 많이 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일 강원 정선의 산불은 바람이 설악산을 넘으며 건조해지는 이른바 양간지풍의 전형적 결과였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이런 폐현상이 충북과 경북 산맥을 넘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태풍보다 더 강한 그런 바람이 지상 1.5km 상공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은 실제로 기압계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바람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산불은 3월에서 4월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불이 난 이유는 실화,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불조심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사흘 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김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표입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꼭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예진표를 보고 의료진은 접종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미 앓던 병이 있는지, 현재 먹는 약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기존보다 작은 주사 바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독감 백신 예진표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을 맞을 때는 PEG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써야 합니다. PEG는 화장품이나 장 세척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내서도 내놨습니다. 임상 자료가 부족한 임신부는 맞을 수 없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당일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한 뒤 맞아야 합니다.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을 했다면 적어도 2주 뒤에 맞습니다. 1차 접종을 한 뒤 2차 접종을 너무 빨리 맞았거나 늦게 맞았다고 해서 다시 백신을 맞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1, 2차 접종 때 같은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하고 있다면 최소 90일 뒤에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백신 접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사기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든 특수 주사기를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혁 기자가 생산 업체에 다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짜내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화이자 백신 7,200만 명 접종을 계획했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사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백신 한 병이 5명분입니다.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6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주사기를 원하는 만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를 사용한 뒤 안에 남은 양이 최소라는 겁니다. 일반 주사기와 비교해 얼마나 적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잉크를 섞은 물을 넣고 접종하듯 빼냅니다. 주사기 안에 남은 양입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0.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초정밀 저울에 올려봤습니다. 일반 주사기엔 0.07g이 남았습니다. 특수 주사기엔 0.003g뿐입니다.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그래서 뭐 쥐어 짠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던데. 예.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주사하는 그 정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은 양을 쥐어 짜봤습니다. 특수 주사기에선 바늘 안에 있던 극소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주사기는 휴지가 물들 정도입니다. 이만큼씩 5번이면 한 사람이 맞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주사기는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특수 주사기는 바늘 끝과 피스톤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의 프랑스하고 동남아의 말레이시아하고 수출에 관련해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중동이나 기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회사 측에 주사기 8천만 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에는 개학이 연기됐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학교 문을 엽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도 여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교육당국은 가급적 학교에 가는 날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학생들은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지 학교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거리 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5단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나머지 학년은 최대 3분의 2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1, 2학년은 전면 등교고요. 그 외 학년은 요일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1학년이 모두 등교하면 나머지 학년 일부가 원격 수업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들은 3학년에서 6학년이 보통 절반 정도까지 학교에 나올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학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고학년 학생들도 똑같이 학생으로서 학교에 좀 자주 등교하면 좋겠다는.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다른 학년들도 학교 가는 날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 감염률이나 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이제 학년의 학생들에게도 점차 등교하고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맞춰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각 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바뀌는데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 가는 걸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 등교 선택권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됐습니다. 이딴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전 선수들이 빠진 프로배구입니다. 남자부는 당장 오늘 경기부터 2주 동안 멈추고 여자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좀 붙여줘요. 캐릭터 때리기 편하니까.
감독 없이 선수들끼리 작전을 짜는 보기 드문 장면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은 뒤 상대팀 코트를 바라본 케이타와 날선 말을 주고받은 펠리페까지 학교폭력 논란을 정면으로 맞은 두 팀의 대결 뒤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기에 나선 KBS 센터 박진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좀 저 체온이 좀 올라가서 오후에 이제 검사를 받았고 어제 밤에 이제 그 연락을 받은 거죠.
프로 스포츠에서 시즌을 치르다 국내 선수가 코로나19에 걸린 건 처음입니다. 프로배구연맹은 일단 2주 동안 남자부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점수를 따낸 뒤 다 함께 모여서 세리머니를 하는 배구에선 선수들끼리 접촉이 잦아서 감염병이 이미 넓게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오냐에 따라 리그가 아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배구연맹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엔 4주 이상 리그를 열 수 없으면 시즌을 조기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진행하기로 한 여자부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 경기를 오가는 심판과 기록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잠시 중단될 수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모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수장까지 나서 투기성이 강해 손실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널리 쓰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It's an extremely inefficient way of conducting transactions.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거래에 사용돼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적법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동시에 변동성 또한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It is a highly speculative asset. I do worry about potential losses that investors in it could suffer.
비트코인은 최근 한계값이 5만 8천 달러, 우리 돈 6,400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해 올해만 100% 올랐습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의 경고와 가격이 높아 보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사이 17% 넘게 떨어져 5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출렁거리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대안으로 이른바 디지털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구 중인 디지털 화폐가 더 빠르고 안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언급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콕 찍어서 비판한 이유가 뭔가요?
3년 전에 이어 투자 광풍 조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뿐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린 겁니다.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따져보면 약 넉 달 사이 최고 5배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미국 돈 1조 달러에 육박해서 세계 10대 기업 수준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최근 나왔습니다.
네,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쑥 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커서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이게 최근 일주일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굉장히 기울기가 급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만 해도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 유명인의 한마디에도 출렁일 정도로 가격 흐름이 견고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인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 자기소개란에 비트코인이라고 쓰니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파 머스크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많은데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출렁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작은 충격에도 그렇게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3년 전쯤에도 열풍이 불었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입니까?
그때보다 거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관심들이 많고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참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이걸 화폐는 물론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일종의 투기 대상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신 옐런 미 재무장관에 이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이걸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암호 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으며 가격 변동성이 크다. 왜 비싼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호 화폐가 아니라 암호 자산이라고 한 것도 눈에 띕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지 않겠냐. 이게 중앙은행들의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이승연 기자였습니다. 원전을 둘러싸고 일본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흘 전 후쿠시마에 강진이 일어난 직후에 분명 원전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가 먹통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장이 난 걸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대지진 때도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게 없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 현을 흔든 규모 7.3의 강진. 도쿄전력은 즉각 후쿠시마 원전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전 3호기 내에 설치된 지진계 2대가 고장이 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을 제대로 감지하지도 수치를 기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부터 고장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故障していた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か?去年から故障していたのですが、それ自体には気がついておりましたが、ちょっと修復等の対応を取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
도쿄전력은 그동안 언론에 지진계가 고장났다는 걸 숨겨오다가 규제위원회가 추궁을 하자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위치가 변경됐고 원자로 격납용기 압력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원자로 안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과 은폐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선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해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된 건 2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2월 후쿠시마현 해산물의 출하 제한을 풀고 기준치 이하 해산물은 유통해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잔혹한 역사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경제학자들이 자주 쓰는 게임 이론까지 들먹여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또 다른 성명입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이 경제학자인 자신들에게 불명예를 안겼다며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잔인한 계약 조건을 자신들이 자주 쓰는 게임 이론으로 교묘하게 풀었다고 했습니다. 게임 이론은 쉽게 말해 상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걸 위안부라는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썼다며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 이론으로 위안부 계약이 믿을 만한 약속이었다고 앞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것만으론 위안부 계약에 폭력적인 착취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학문적 실패를 뛰어넘는다며 학술지에 게재하는 걸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에 미국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역사의 권위가들도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It's very, very troubling for the very reason that it in fact mirrors what in 2012 Prime Minister Abe said. He denied the existence.
논문의 최종 출간을 일단 보류한 학술지는 편집진이 아직 논문을 조사 중이라고 JTBC의 서면으로 알려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영상입니다. 화난 대낮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했는데 경찰은 마약을 빼앗아가서 때렸다는 한 외국인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성들이 자동차를 부숩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후드티로 가렸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실패합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폭행 가담자 10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앞에서 막 도망가지 못하게 막 큰 차 하나 또 있었고 이렇게 총차가 3대가 된 겁니다.
이들은 곤봉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집단 폭행을 준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10명 모두 외국인들로 우즈베키스탄인 8명, 카자흐스탄인과 러시아인 1명씩입니다. 피해자 2명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들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 마약을 빼앗아가서 때렸다는 한 가해자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검거 당시 마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 조폭 집단인지 마약 범죄와 연루됐는지 등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 학대 범행을 모의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채팅방의 참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우리 애 갇힌 고양이가 빠져나오려는 듯 몸부림을 칩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 모습을 비웃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공유된 학대 영상 중 하나입니다. 죽은 너구리의 머리 사진을 공유하는가 하면 동물학대 범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방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 같은 동물학대 채팅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원 인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동물학대 채팅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일부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요즘 자동차 안에서 하는 차박 캠핑이 인기입니다. 실내에서만 있자니 답답하고 또 코로나19로 어디에 가기도 조심스럽다 보니 생겨난 유행입니다. 그런데 차박 캠핑의 필수품인 공기 매트와 베개에서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밖에 잘 못 나가는데 가끔 차 같은 거 몰고서 한번 휴양림 같은 곳으로 떠나보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 차박 때 쓰는 공기 매트 주문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 공기 매트와 베개를 깔고 잠을 자는 건데요. 일부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보통 매트와 베개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데 특히 베개는 15개 제품 중 절반 정도가 문제였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290배나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 쓰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불 수 있는 부분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차박용 매트와 베개는 좁은 차 안에서 밀착된 상태로 쓰는 만큼 일반 침구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기 매트의 경우 물놀이용만 중금속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몸에 닿는 차박용 매트는 기준조차 없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비슷한 다른 제품에 쓰는 기준을 적용해봤습니다. 일부 매트에서 기준치의 283배나 되는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차로 가는 건데 매트리스로 건강 위협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차박하면서 에어매트를 깔고 자게 되고 그러면은 피부에 직접 닿을 텐데 이런 제품들이 안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 하루빨리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른 즈음부터 93까지 한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대구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쓰다만 크레파스와 반짝이 풀, 사인펜으로 종이가 아까워서 달력 뒷장에 그린 건데 그 손주들이 자라서 3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물감 하면 이제 물감으로 그리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반짝이 풀로 뭐 만들게 하면은 그것도 빌려가다가 그리시기도 하고 안 하시고 너무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로 그리니까 의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봄 문턱에 우리 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봄이 온다는 거 소식도 빨리 알려지는 것 같고
학교 한번 안 다니시고 미술 한번 뭐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JTBC 윤두현입니다.
안정제를 먹기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는 일 모두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웃끼리 배려하는 것 빼고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윗집도 아랫집도 계속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층간소음이 단지 이웃끼리 배려가 부족한 탓인지 혹시 부실한 시공은 없는 건지 밀착카메라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A씨. 이사 후 A씨 가족들은 새벽마다 쾅쾅 울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저도 이런 소음이 처음이에요. 자다가 한 1시 아니면 3시, 5시 이러다가 저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급기야 이명까지 들리기 시작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고려하는 이유가 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A씨는 민원을 넣고 윗집과 말다툼도 벌이다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이 노력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B씨는 2년 가까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속질 때문에 일어나서 오전 6시
윗집에 수차례 항의하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방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한번 해보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더욱더 윗집에 이제 더 좀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하고 좀
지금은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도 연락해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엉뚱한 사람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아랫집 남성이 방망이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우산으로 난간에 화풀이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윗집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집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예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CCTV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 동시간대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안방 거실 뭐 아들 방에 사람이 아예 없어요. 사실.
이웃끼리 치고받는 층간소음.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걸까? 취재진은 지난 2년간 수도권의 아파트 공사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소리를 차단하는 자재가 바닥에 제대로 시공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 벽과 바닥이 시멘트로 연결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 상태를 보면 이 시멘트가 단단히 굳어서 벽과 바닥이 아예 연결이 돼버린 상태고요. 이쪽을 봐도 이 바닥을 만져보면 이 연결 부위가 이미 시멘트가 굳어서 벽과 바닥이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소음이나 진동 발생 시 벽을 타고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벽과 바닥이 붙게 되면 집 자체가 거대한 울림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벽이랑 이제 바닥이랑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충재는 층간 완충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몰탈 타설하면서 이제 뭐 시공기랑 이런 거 아끼려고 내리다 보니까 그냥 몰탈이 그냥 위로 올라가서 그냥 벽이랑 붙어버리죠.
반대로 규정대로 된 경우엔 바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되고 완충재가 사이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은 바닥을 까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만 규정에 맞게끔 벽과 바닥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층간소음 피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이 첫 단추를 꿰내느냐에 따라 갈등은 증폭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봉합할 수도 있는데요. 귀감이 될 만한 사례자를 찾아봤습니다. 두 달 전 아랫집이 윗집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식을 셋이나 키워 잘 이해한다며 어렵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당부가 적혔습니다. 또 방문하려다 아이와 아빠가 노는 소리에 발길을 돌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감사했어요. 보통 인터폰을 바로 한다거나 경비실 통해서 그렇게 좀 조용해달라고 말씀을 해줄 법도 한데.
이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직접 소통하며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복 스피커를 쓰는 일이 대수롭지도 않은 요즘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층간소음은 상상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불만을 넘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도움받을 뾰족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 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시공이 문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검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서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공개수배 명예훼손입니다. 택시 승객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 택시기사의 자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승객 얼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집이 바로 앞인데 얼굴을 갖고 내려오려고. 일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뭘 하나 몇 개 뽑아 줘야 되냐.
아니 어차피 핸드폰 걸로 있으니까 상관없죠.
핸드폰.
기사가 믿을만한 걸 맡겨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돈 안 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바로 앞치고 뭐고 다 그래요 다.
아 돈 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그래서 뭐 돈 이거 갖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빠른 갔다 오게요.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다. 결국 함흥차사였다는 게 기사 측의 주장인 겁니다. 너무 분했던지 이글 쓴 자녀는 다른 택시 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승객이 내린 아파트까지 명피했습니다. 이글 무려 13만에 넘게 읽혔다고 하니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이런 공개 저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하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최근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택시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한 거긴 하지만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다가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공익성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방송 직전에 자녀분과 통화가 됐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속상해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올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브리핑 시장 종교인입니다. 서울시장의 출사표는 예비 후보 중 유독 종교인 같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죠.
코로나를 허경영은 어떻게 고치는가? 뭐 고치긴 뭘 고쳐? 축복 줘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네,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때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회장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강연업체 대표다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허 후보 경기도 양주의 이른바 하늘궁에서 강연해왔습니다. 배당 강연료도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업을 해온 셈입니다. 이랬던 허 후보가 최근 이곳에 종교법인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본격적으로 더 하겠다는 걸까요?
백신이지, 백신. 예, 잘 봐요. 백궁에서 온 신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만드는 거야, 백신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아, 백신이 그런 뜻입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아무튼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종교법인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일각에서는 세금 아끼는 효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서 저희가 허 후보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허 후보 주장은 무료 급식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는 거다 이거더군요.
무료 급식을 제공하려니까 그 봉사자들은 인건비를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 종교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복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할 때 직업란에 썼던 강연업은 경기도에 허가 떨어지면 종교인 또는 종교업으로 바꿔야 할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율도 문제지만은 안정성도 많은 의문이
60%대 중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제품의 안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사 맞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겨냥한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60% 수준으로 낮은데 안전하지도 않다. 더 나아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했죠. 그러나 이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유효성, 그러니까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룬 겁니다. 물론 성일종 의원처럼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에 더 위험하다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역시 임상시험이 아니라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모든 연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접종 결과가 논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인구 540만 명 가운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114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은 20만 명 가운데 80%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5주 차에 병원에 입원할 중증 위험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따져봤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85% 줄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4% 줄었습니다. 두 백신 모두 높죠.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를 막는 효과 81%로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주장들과 달리 상당한 효과가 실제 접종 결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80세 이상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와 거의 같은 의미이거든요. 병원 입원 자체를 거의 80에서 90%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럼 부작용은 어떨까요? 영국에서 매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7일까지 영국 내에서 500만 명이 맞았는데 뭐 주사 부위 통증이나 하루 이틀 감기 증상 등이 2만 건 정도 보고됐을 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하루 차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두 백신, 고령층의 병원 입원 줄이고 또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숨지는 숫자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백신 하나만 맞은 게 아니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가능한 모든 백신을 맞은 결과입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다시 보니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에서 내리던 경찰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눈 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로 이 경찰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거북이들이 줄지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지난주 미국 중남부의 기록적인 강추위에 기절했던 그 바다 거북들이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2,200여 마리가 멕시코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다거북은 기온이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력을 잃고 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컨테이너에 쌓인 유리병을 걷어내자 뭔가 꿈틀거립니다. 유리병 더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각로 잿더미 자루를 뒤적이자 불쑥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유럽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려던 이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던 이주민 4명을 스페인 경찰이 구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나 그릴 그림.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절규에는 이런 글귀가 보일 듯 말 듯 연필로 적혀 있습니다. 낯선 그림에 화가 난 어느 관객이 낙서를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던 이 문구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적외선 스캐너로 읽은 이 글귀를 문크가 남긴 일기장의 필적과 대조한 끝에 화가가 직접 쓴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문크가 1895년에 절규를 처음 공개한 뒤 자신의 정신건강까지 거론하는 혹평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림 한 구석에 조그맣게 적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례가 들려서 놀라는 새끼를 어미가 토닥토닥 달래면서 안심시킵니다. 참 물범에게는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지난 8일에 태어나서 아직은 하얀 배냇털이 많은 새끼 참 물범과 어미의 다정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대 공원 측은 생명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위대함을 귀여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끼 참 물범은 곧 젖을 떼고 생선을 먹는 연습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잠깐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으신 건 화성에서 보내온 소리입니다. 미국의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들리는 소리를 최초로 녹음해서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또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서 낙하산을 펴고 착륙하는 과정도 3분짜리 영상에 담아서 보내왔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허시비 어런스가 화성 대기권 진입 후 4분 정도 지났을 시점 11.2km 상공에서 압축됐던 낙하산이 활짝 펼쳐집니다. 대기권 마찰열을 차단하는 열 차폐물이 떨어져 나가고
Perseverance has now slowed to subsonic speeds and the heat shield has been separated. This allows both the radar and the cameras to get their first look at the surface.
곧이어 붉은 화성 대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분화구도 곳곳에 보입니다. 화성 지표면이 다가오자 착륙 모드로 바뀌고 로버 바퀴가 닿기 전 거친 바람이 일면서 화성 표면이 울퉁불퉁 일그러집니다. 붉은 먼지 바람이 일고 마침내 탐사 로버가 무사히 안착합니다. 화성에 착륙하는 공포의 7분 중 약 3분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ve been able to actually capture an event like the landing of a spacecraft on Mars.
화성의 소리가 지구에 전송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I invite you now to, if you would like to close your eyes and just imagine yourself sitting on the surface of Mars and listening to the surroundings.
하나는 퍼시의 작동음이 포함된 소리. 나머지 하나는 작동음을 제거해 순수한 화성의 바람 소리만을 담았습니다. 착륙 지점인 예제로 크레이터의 파노라마 사진에는 화성의 지평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형은 대부분 바위가 드문드문 있는 흙 바닥으로 확인됐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지금까지 2만 3천 개의 이미지와 30GB 분량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전원을 켠 채 컨베이어 벨트를 고치다가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에서 돌과 모래, 쇠 등을 골라내 되파는 업체입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이 공장 직원인 50대 중국 동포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었습니다. 공장엔 직원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철근목이 깨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끄지 않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물질이 철분이 박혀있던 것 같아요. 벨트가 가동이 안 되고 멈추니까 그 철근을 뽑다가 벨트가 다시 가동이 되면서 몸이 낀 것 같습니다.
빼는 작업을 할 때 정지를 하고 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 정비 보수 점검 작업 할 때는 정지시키는 거가 맞고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사고 상황을 듣기 위해 공장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회의 중이신 것 같아서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인천에선 지난달에도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달 사고 때도 컨베이어 벨트엔 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왜 이렇게 계속 짓밟히고 있는 건지 뉴스룸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입수해서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을 뜯어봤더니 네 글자가 남았습니다. 비용절감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경찰은 강우 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투입한 걸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조사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엔 새로운 사실도 담겼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입니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자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안전팀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증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첫날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공단 조사 결과 회사 측은 A씨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걸 쓰라면서 추락을 막을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주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이 돈과 맞바꿔지는 현실이 여전한데 어제 국회에서 처음 열린 산재 청문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잘 안전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And my condolences for the passing of Mr. Zhang. It's a terrible situation.
정작 산재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 특히 투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단 겁니다.
노동자의 탓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깜짝 이벤트식의 영상 청문회가 아니었나.
JTBC 정혜성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전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오늘 국회에 와서 대구 경북 신공항도 똑같이 특별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선심성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특별법을 부산에만 준 게 폭거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대구 경북 통합공항에도 같은 특별법을 달라는 겁니다.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 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실제로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같은 주장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특별법과 다르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도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정치적 결정이란 말을 써가며 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다 정치적 결정이라며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고 가덕도 건설로 방향을 튼 것도 정치적 결정이란 취지로 답한 겁니다. 이런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됐는데 여기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성 조항이 나쁜 선례가 돼 대구와 경북을 또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구경북공항은 일단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기존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대구경북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의 선례를 계속 언급하며 새로운 특별법 요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검찰을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에 이어 수사권까지 주어지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팀은 반발해왔습니다. 10년 전의 일이라 이제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수사권을 쥔 임은정 검사는 가장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10년 전 건설업자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들이 수사팀의 회유와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했고 법정에 나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서가 들어갔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거쳐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왔는데 한 씨의 동료 제소자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검사는 인사가 발표된 뒤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을 했다.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또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야당은 임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붙일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검사가 보편성과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추신수 선수가 우리 프로야구로 돌아옵니다. 39의 나이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8개 팀에서 계약하자는 걸 뿌리치고 한국 야구, 더구나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온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트를 대고는 힘껏 달려 기어코 1루 베이스를 밟은 모습.
Did he give every single thing he had on that one?
추신수 특유의 간절한 야구를 보여준 이 장면은 메이저리그에서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 신세계 야구단은 연봉 27억 원에 추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K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한 날 초대형 선수와 1호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저도 안 믿깁니다. 네, 저도 안 믿기고 네. 올해가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 유니폼을 입기 전까지 안 믿겨질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롯데 팬이라 알려진 추신수가 신세계 유니폼을 입게 된 건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 덕분입니다. 당시 SK는 당장 영입하기 힘든 추신수를 택했는데 14년이 지나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8개 팀의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한국 프로야구를 택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지속적으로 전화나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천 팬들은 벌써 추신수와 함께하는 올 시즌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번 타자로 뛰며 3할 7푼 7리에 높은 출루율을 기록했고 20홈런 20도루도 3차례나 기록했던 만큼 테이블 세터와 중심 타선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데다 내야에 비해 부족했던 신세계 외야 수비에 고민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추신수는 이틀 뒤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다음 달 신세계의 부산 훈련에 합류합니다. 신세계는 4월 3일 롯데와 창단 첫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선 추신수와 이대호의 동갑내기 대결도 팬들 관심을 모읍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오르산은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오르사.
이래서 1등. 7, 6, 5.
4, 3, 2, 1, 0. 마침내 탄생. 칼로리 제로. 맛은 그대로. 칠성 사이다 제로.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겨울잠에서 깬 섬진강 두꺼비의 울음소리입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섬진강 두꺼비에, 26일에는 지리산에서 개구리의 첫 산란이 관측됐습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은 3월 5일인데요. 이보다 훨씬 앞서서 개구리들이 움직인 거죠.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구룡계곡에 사는 개구리들의 첫 산란 시기는 2010년과 비교해 무려 27일이나 빨랐습니다. 섬진강 두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는 2월 18일, 지난해에는 1월 24일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틀 더 빨랐습니다. 첫 산란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12월 기온이 높을수록 산란 시기는 빨랐습니다. 지리산 부근 기온을 보면 연평균 0.18도씩 높아지고 있고 지난 12월은 11년 전에 비해 1.2도나 높았습니다. 봄으로 착각해 빨리 깨어난 두꺼비와 개구리들, 괜찮을까요? 올해 기온이 유독 변덕스러웠죠. 봄처럼 따뜻했다가 오늘처럼 한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자 여기 개구리들이 집단으로 얼어 죽은 모습 보이시죠? 또 추위에 몸이 둔해지면서 이동하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과 올챙이들도 얼어 죽어 개체수에 영향을 주겠죠. 개구리는 기온에 가장 민감한 종으로 먹이 사슬 중간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부서쪽 차가운 고기압이 찬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전국 대부분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동해안은 습한 동풍이 불어오며 습도가 좀 오르긴 하겠지만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 비가 적게 왔다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30%도 안 됩니다. 공기도 땅도 메마른 상태니까요. 비 소식 전까지 산불과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